예,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이제 설명절, 그러니까 새해 인사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예, 올 한해 정말로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고 각 가정 평안하시고 또 꿈꾸고 도모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펼쳐져 갈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아, 요즘 말씀 암송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시험 볼까요? 아, 진짜 올 연말에 암송대회 한번 할까? 지금 제가 상금 걸고 막, 상금? 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읽어야 될 말씀이죠. 그리고 때로는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용도로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묵상한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게 중얼중얼 거린다는 뜻이에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쩝쩝쩝 하듯이, 위에 집어넣었다가 또 뱉어내서 쩝쩝쩝 하듯이, 묵상한다, 중얼중얼 거린다, 읊조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을 때때로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이렇게 암송하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지탱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말씀 작년 제가 가을쯤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나눠드렸던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편 119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저기 큰 평안이라는 말은 넉넉한 평안 혹은 충분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이 뒤따른다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법을 사랑해서 마음에 참 이렇게 아로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법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넉넉한 평강, 충분한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더욱더 말씀의 사람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정말 축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아름빛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여튼 목사 잘못 만나신 거예요. 계속 성경을 외우라고 제가 주문하고 또 주문할 겁니다.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작용하고 우리의 내면 속에서 작용해서 우리를 그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 김용균 목사가 계속 때마다 시마다 말씀 암송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좋게 좋게 말할 때 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한번 외워보세요. 그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설교를 끝내는 날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설교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에스라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 하나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이제 설교를 쭉 해왔는데 언제부터 했나 봤더니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작년 1월, 2023년 1월 말에 제가 에스라 1장으로 설교를 했는데 거의 만 1년이 지나서 이제 느헤미야까지, 느헤미야의 마지막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요한 대목은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선택했던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왜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체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소송케 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라서에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복구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도무지 언감생심, 꿈꾸지 못했던 그 성벽 재건의 역사가 아주아주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52일 만에 이루어지죠. 이런 특별한 회복, 특별한 소송, 특별한 하나님의 복구시키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근데 젊은 부부입니다. 저희 교회 섬기시는 젊은 부부인데, 조금 가장께서 이제 실직을 하신 거예요. 그 어간이었어요. 에스라서 막 설교하고 막 벌써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실직을 하셨는데 이게 감사한 소식인데 뱃속에 둘째가 생긴 거예요, 아내분의. 그러니까 둘째를 임신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남편분께서 실직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남편분께서 취업을 못 하셨었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취업됐다는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정말 이 저 예배당 문에서 그 아내분이 저한테 먼저 소식을 전하셨는데 제가 정말 눈물이 팍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남편분께서 젊은 가장이신데 금요일 밤마다 이쪽에 앉으셔서 매주 기도하셨거든요. 지금도 뉴스를 접하면 제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가 워낙 어렵고 금리는 높고 여러 가지 내후 외환을 겪듯이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어려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행을 바라지는 않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잘 유지되고 또 보존되고 또 하나님께서 좀 풍성하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힘써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그런 회복되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원해요. 저의 삶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경험한 그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말씀을 모두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 13장인데요. 느헤미야서 13장은 일종의 그 첨언입니다. 별책 부록과 같아요. 원래 12장 마지막에 딱 끝내도 괜찮습니다. 성벽 재건이 다 완수되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함께 봉헌식을 했잖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그 장면으로 끝내도 이제 무방한데 느헤미야가 13장을 이제 첨언으로 부록처럼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장 1절 띄워주시면요. 한 그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날로 시작해요. 그날. 그날이라는 것은 조금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봉헌식이 있던 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날 하루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어간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벽 봉헌식을 했던 그날 혹은 그 어간에 온 백성이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이제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온 백성이 말씀을 듣게 돼요. 근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제 민족의 이름이에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 사람 이름이에요.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자, 3절은 여러분이요.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분리하였느니라.
자,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는 너희가 절대로 관계를 맺지 말라. 하나님 일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나 봤더니 그들과 하나님은 분명히 관계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회에 그들은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들과 통혼을 한 것입니다. 결혼해서 함께 그냥 뒤섞여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섞인 무리.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순수성을 저해하고 침해하는 그 섞인 무리를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이 백성이 깨달으면서 그 봉헌식이 있던 날 그 어간에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들과 결별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성도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살아요. 그냥 때로 덮어놓고 살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적당히 그냥 눌러놓으면서 삽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을 공급해 주시면 죄가 죄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돌이키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옳은 길로 가는 것이니까 내가 이런 것과는 좀 청산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채택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새롭게, 말씀이 신선하게 들리게 될 때 우리는 죄가 죄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잘라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시죠. 근데 성도들에게 부여되는 축복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가 죄임을 깨닫는 복입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게 큰 복이에요. 그냥 그걸 깨달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어떤 목표점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죄와 결별할 수 있어요. 죄가 죄라는 걸 깨달아야 결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죄라는 걸 깨닫을 때 성도들에게는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언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신비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탁 풀어질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런 일이 많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일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인데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눌러놓고 적당히 그냥 누리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과 결별하고 싶은 마음의 선한 욕구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사람들, 그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가 꽤 깁니다. 어느 시대까지 올라가냐 하면 아브라함 시대 때로부터 연원한 그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롯을 자녀처럼, 아들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롯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딸들과 동침을 한 것이에요. 근친상간을 한 겁니다. 자신의 딸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통해 만들어진 후손들이 누구냐? 그게 암몬족속, 모압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는 결과물이죠. 죄로 인한 결과물로 모압족속과 암몬족속이 생겨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모압족속과 암몬족속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아이러니하죠.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러서 딸과 함께 관계를 맺고 낳은 그 자녀들을 통해 생겨난 민족인데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이제 백그라운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앞에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꿈치를 잡아요. 그들을 겁니다. 그래서 좀 환대하거나 영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런 내용이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는 절대로 너희가 상종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일찍이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상당히 센 표현으로 이렇게 영원히 안 된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자, 왜 그런가?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어 주실까요? 신명기 23장 4절.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자, 두 가지입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광야의 그 고달픈 길을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과 물을 주면서 영접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축복하기는커녕 뇌물을 주어 그 거짓 한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도록 만들었다. 모압족속, 암몬족속이 그런 존재들이다. 그 영원히 너희는 관계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합니다.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어마어마하게 강경한 표현이시죠. 그 모압족속, 암몬족속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도 말라.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강경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4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압족속과 암몬족속이 나그네와 같은 광야를 지금 막 통과하고 있는 그래서 행색도 남노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핍절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23장 4절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무엇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대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모압족속과 암몬족속의 잘못이 뭐냐 하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하디약한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저주하게 했다. 저주하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거론하고 계세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형편이 딱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된 노역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굽어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시죠. 하나님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약자들 편이십니다. 왜냐하면 약자들은 편이 없거든요. 강자는 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편이 되기도 하죠. 약자들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을 환대해 주세요.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가난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희한하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영접, 하나님의 품어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가장 약해 있을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그 가난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들을 영접하기는커녕 환대하기는커녕 그들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신 거죠. 근거가 없고 토대가 없고 가능성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한 군데 볼 텐데요. 시편 말씀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영접하신대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대요. 같은 단어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영접하지 아니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가장 가난하고 약해 있을 그때에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누가 돌볼 것인가. 선한 눈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자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예전에 나그네 관련된 설교할 때 제가 요한일서 말씀도 인용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와 같이 근거가 없고 토대가 없고 힘이 없고 약해 있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붙들 게 없는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행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긴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일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무엇하였고? 영접하였고, 나그네로 있을 때, 가난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최종적 심판권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달아보는 시금석이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건강한 신앙인은요, 약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를 대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헤아리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삶에 토대가 없고 근거가 없고 뿌리가 약한 이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마음에 두고 계세요. 그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그 사람, 누군가에게 그런 방식으로 선대하고 후대한 사람은 내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간주하시겠대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은 누구냐?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약자들을 그런 식으로 선대하고 돌보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과 이 긴 스토리는 이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아브라함 때 이야기는 시간으로 13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율법, 이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기록될 때부터도 한 7,800년 정도 시간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제가 읽어갈 테니까 눈으로 따라봐 주세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과 신명기 23장 등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박대할 때 자신들의 행동이 이토록 영원한 결과를 남길 줄이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치 빌라도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일이 영원히 기억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기억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죄를 짓기 전에 다시 고민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의 행동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 세대는 분명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지만 조상의 죄는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죠. 근데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가 이렇게 수백 년을 넘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선택도 그럴 수 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압 사람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룻입니다. 룻기라고 아시죠? 룻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그렇게 크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세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약자들, 나그네들, 힘이 없는 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방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압과 암몬족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3절. 사실 3절은, 3절까지는 이제 앞장, 12장에 붙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되고요. 이제 4절부터 오늘 13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가지,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 개혁.
성전 개혁.
자, 성전을 청결하게 해요. 자, 두 번째는 예배 개혁.
예배 개혁.
자, 예배를 또 온전하게 다시 세워갑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 개혁.
안식일 개혁.
또 안식일이 흐트러졌는데 그걸 또 고추 세워갑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 개혁.
공동체 개혁.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느헤미야가 또 살피고 또 살펴서 또 다지고 또 다져서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네 가지를 다 살펴보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두 개만 살펴볼게요.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성전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봅시다. 근데 여기서부터 내용은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총독을 12년을 합니다. 12년 동안 다스리다가 잠깐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요. 예, 페르시아 제국으로 갑니다.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없었을 때, 느헤미야가 부재 중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그걸 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바로잡는지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4절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자,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입니다. 최고 권력자예요, 종교적으로.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자, 누구와 연락이 있대요? 자, 도비야 누구죠? 못된 놈이죠. 산발락과 도비야 패키지라 그랬어요. 못된 놈이고 암몬 사람이에요. 못된 놈이고 암몬 사람이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그 사람인데, 놀랍게도 대제사장 엘리아십이라는 그 종교 권력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추정하기로는 아마 혼인관계였을 거라고 봐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한 건 아니고 후손들 중에 결혼으로 정략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5절에 보니까 도비야를 위하여, 그 대제사장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성전의 방을 하나 내준 거예요. 예, 이방인이고 또 악당인데 대제사장이 관계가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없을 때 방을 하나, 사무실일까요? 아무튼 이걸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방이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물품들을 비치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방을 헐어버리고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줬다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부재 중이었다는 거죠. 잠깐 아닥사스다 왕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자,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 재건을 하거든요. 12년이 지난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32년째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이건 하루 이틀 사흘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보낸 후에 왕에게 다시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자, 느헤미야가 부재 중일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주도했다고요? 대제사장이. 요즘엔 그 영화 배우가 조금 안 좋은 일로 휘말리고 있는데 어이가 없네. 그거 있잖아요. 아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제가 연기한 건데. 네, 정말로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은혜 주셔서 성벽이 재건되고 그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 대제사장이 앞서서 이방 사람, 그 원수 도비아에게 성전의 한 공간을 내준 거예요. 심지어 그 공간은 사역자들을 위한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얼토당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심히 근심하였다는 것은 사실 화냈다는 뜻입니다. 화가 확 올라와서 도비아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져버리고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네, 원래의 그 목적대로 거기에 있어야 될 물품들을 이렇게 다시 들여놓고 도비아의 모든 물건들을 다 정리해버렸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와서 그런 개혁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딱 떠오르자, 이 말씀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한번 정리하셨잖아요. 성전이 마치 장사꾼들의 소굴이 된 것 같아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렇게 사실 분노를 그냥 즉각적으로 표출하신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노끈으로 채찍을 일부러 만드세요. 그러면서 아주 의도된 또 정죄된 분노를 보여주세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시죠. 마치 그 모습처럼 느헤미야가 그 성전에 있었던 도비아의 방을 싹 다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거룩한 분노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 여기 이제 부부들도 앉아 계신데, 부부 중에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화가 좀 많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네. 여러분, 화, 분노,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저것도 함정일 거야. 예, 물론 정제되지 않은, 그냥 팍팍팍 튀어나오는 화는, 분노는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괴롭게 하죠. 근데 인간에게 있는 모든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도 그 원천이 하나님이에요. 정제된 방식으로 잘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거룩한 분노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야! 라고 할 때는 그 거룩한 의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정리하게 됩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정제된 방식으로 그 분노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피식피식 웃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말로 인물들마다 참 그 모습이 다 달라요. 예전에 그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그 싸웠던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하고 사도 베드로가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누가 좀 은어인데 끝발이 더 세요. 바울하고 베드로 중에. 예, 베드로가 더 셉니다. 베드로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사도 중에 막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어떤 일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분노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살던 동네로 왔어요. 이방 지역으로 넘어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좀 뒤따라온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그 동네를 살피나 보려고 추격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급히 이방인들과 먹던 식사 자리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마치 식사를 안 한 것처럼 슬쩍 빠져나갑니다. 바울이 그걸 딱 보자마자 의분이, 분노가 확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혹여나 책잡힐 수 있어서 베드로가 피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데 네가 왜 이방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방인들을 대하냐 해서 바울이 화를 냈다는 말이 놀랍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분노라는 게 정제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용될 때 거룩한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바꾸어가는, 개혁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분노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있는 분들이 에너지도 있어요. 대부분. 더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부재 중일 때 이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언제나 죄는 집요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채 스리슬쩍 또아리를 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와 같은 보초를 딱 세워놓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지불식 간에 이러한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예배가 무너져요. 그래서 그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또 알아본 즉, 앞에 이야기와 이어진다는 거죠. 또라는 말이 나오죠.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아까 도비야에게 방을 줬는데 그 방이 원래 어떤 방이었다 그랬어요? 사역자들에게 줄 물품들을 보관하는 방인데 그 방을 도비야에게 줘버리니까 모든 게 어그러진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 사역자들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데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도망가 버립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예. 11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시작.
내가 모든 민정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저 파란 글씨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자, 이거 어디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등한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예배 공동체를 튼튼히 세워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버려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다 떠나가고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각기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이 예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그것을 다시 복구시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세워서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개혁의 기치를 들었더니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다시 그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이제 사람들을 아예 세워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를 잡는 겁니다.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그 사역자들, 레위인 제사장 또 함께 예배를 돕는 여러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봉헌식 때 그 장면을 봤었습니다. 먼저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도왔어요. 섬겼죠. 그리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니까 또 목회자들을, 사역자들을 잘 섬기는 모습이 우리 지난번 봉헌식 때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엉킨 거예요. 누구로부터? 대제사장 한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느헤미야는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잠깐 왕을 베고 돌아온 이후에 이런 개혁의 작업에 몰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다시 한번, 죄는 집요합니다. 죄는 정말 집요해요. 없어졌다 생각했는데 또 드러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좀먹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라. 의의 무기로 드리기에 힘쓰라. 옛날엔 병기라 그랬어요.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에 힘쓰라. 우리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죄가 틈타지 않게 우리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채택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여기서도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죄가 우리의 삶을 좀먹게 되면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아주 패턴이에요. 우리가 죄와 짝하게 되면 예배가 무너지고 흐트러져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은 예배는 아니고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죄를 그치게 만든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사람을 유혹해서 기도를 그치게 만든다. 죄가 다시 한번 자리를 딱 잡게 되면 예배가 확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어렵사리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죄된 모든 삶을 청산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열망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들이 회복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 개혁만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에 한 대목만 더 살펴볼게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의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에서의 시작에서도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13장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느헤미야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개혁을 할 때 이런 기도를, 성전과 예배 개혁을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성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개혁하면서 또 이런 기도를 해요. 여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내가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아껴주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전체를 개혁하고 그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런 기도를 또 올립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자, 파란 글씨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네, 세 번에 걸쳐서 느헤미야가 기도로 그 공동체 전체를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마음 담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걸로 느헤미야서가 끝나요. 저는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느헤미야가 정말로 가끔은 너무나 외로웠을 것 같아요. 혈혈단신처럼 그 공동체 전체를 이끌고 어떻게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줘야 될 텐데 정말로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그 느헤미야의 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대제사장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데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공동체를 지탱해 나가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전향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좀 부담 가지실 수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작은 느헤미야처럼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멘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 가정을 지탱하고 계세요. 우리 아름빛 교회를 지탱하고 계시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마음이 울컥울컥했던 거는 보세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죄를 스스로 저지릅니다. 근데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가슴 아파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원상복구해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름빛교회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아름빛교회를 위해서 더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하셨던 그 교회를 위해 어떻게 섬기셨는지 어떻게 마음을 담으셨는지 때때로 목회자의 목회가 조금 안타까워 보여도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마음을 담으시고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그 목회자가 잘 되기를 그 교회가 그래도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셨던 그런 느헤미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반대로 그런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셔서 아름빛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니 제가 그 안에서 정말로 깨어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잘 보다듬는 그런 목회자로 세워져 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 책을 덮으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정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인간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모든 스토리를 주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아름빛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할지를 헤아리면서 기도하며 분투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느헤미야의 이 애씀과 수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성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 그 애씀, 그 수고, 그 눈물, 그 가슴앓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그 애씀과 수고에 보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과 기회를 가지고 오늘도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댐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손 하나 집어넣어서 그 바위가 빠져나갔는데 손 하나 집어넣어서 그 댐을 이렇게 막아섰던 그 한 아이의 이야기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시고 수고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믿음과 기대를 향해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너졌던 영역이 회복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한 대로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 구석구석 무너진 영역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장관을 보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름빛교회의 모든 성도를 통해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 당신의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인생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런 성도와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이한 일을 나타내셔서 그 무너진 성벽이 다시 복구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주의 부르심이라.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작은 나를,
작은 나를,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때로 내가 주님 날 도우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두 가지 놓고 말씀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작은 느헤미야로 부름받으신 겁니다. 작은 느헤미야로 세움받고 작은 느헤미야로 섬김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모든 섬김과 애씀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그 아름다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작은 느헤미야처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며 내게 맡겨주신, 나를 세워주신, 위치시키신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것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아름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름빛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이름값 하는 공동체,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품병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 베풀어달라고, 특별히 약자들을 위해 약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영접하며 환대하는 예수의 공동체로 빚어져 갈 수 있게 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에 주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저에게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나 느헤미야와 같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불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이미 그렇게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또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면서 걸어오실 성도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때때로 목회자의 약함, 목회자의 부족, 목회자의 범죄, 목회자의 넘어짐을 헤아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복을 소원하셨던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성도들의 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가정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가정이 복구되기 원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적인, 관계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작은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길지 않은 기도, 마음에 소원하는 그 짧은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가 귀한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저부터가 그런 부채감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부름받고 어떻게 세움받고 어떻게 보냄받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이 나가는 길에 가는 귀한 영혼들을 영접하는, 환대하는 그런 목회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끝까지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귀한 영혼들을 목양하고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목회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작은 느헤미야처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속한 가정과 일상, 생업의 현장, 귀한 자녀들, 우리 아름빛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